지입니다. 룻기 3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고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날씨가 춥다 그랬는데 아마 저녁부터 추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란 우리 성도에 가지는 특권을 말합니다. 우리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보다 더 큰 무기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 세상에 힘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미련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통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특권, 그 능력, 무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기도입니다. 내 가진 힘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지혜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 얼굴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중에 부모님이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구이며 생선을 달라 할 때 정갈을 줄 자가 누구냐고. 악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선한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영,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향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이사야 26장에 그래도 기도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그런데 그래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호흡은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의무처럼 책임처럼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기도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도로 통하여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많은 계획들을 우리에게 선하신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열매 없다고, 잎만 무성하다고. 그런데 그 순간 마태복음에는 바짝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생명을 죽음으로 만들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 할 수 있느냐.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능력대로 죽어버린 나무 앞에서 놀랐던 제자들의 놀라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 가지고 놀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다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기도한다면, 내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보다가 더한 일도 이루어질 것이야. 바로 이 산을 움직여 바다에 던지우라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믿음대로 무엇이든지 받고 믿은 줄로 여기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 나무마다 열매마다 풍성한 열매를 결실되는 거 아니냐.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이거 중요한 조건이다. 무엇이든지 보다 중요한 더 조건은 믿음이라고. 아니 중요한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이라는 단어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의미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 속에 마음 속에 늘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훨씬 더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거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기도가 어떤 것이든지 정화, 정결, 승화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해마다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습니다. 기도의 제목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늘 오랫동안 한 장도 안 버립니다. 30년 이상 저 전화기 옆에 올려놓습니다.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늘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저 손끝에 있든지, 아니면 잠잘 때도 머리 곁에 둡니다. 뭐 과장 조금 하면은, 아니 그럴 때도 있습니다. 품속에 품고 자고 자기도 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그럴 진데 하나님은 어떠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모른 척 할까요? 외면할까요?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한번 듣고 그냥 끝나버릴까요? 품을 것입니다. 가슴 속에.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일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라고. 만나고 싶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듣고 싶고.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무엇이든지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절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만큼은 주님 안에서 올려드린 기도는 때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욕심이 감사로 어느 순간 슬픔이 찬양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진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면은 그렇게 되어가게 됩니다. 그런 기도의 축복이 가득히 임하는 2022년 연말 그런 새벽 기도가 되시고 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사시대 매우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제약 때문에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옳다라고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혼란뿐만 아니라 절망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탐욕과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시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나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거나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찾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캄캄한 절망이 가득한 죽음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툼과 분열밖에 없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싸움 속에 인간의 고집과 오기로 전쟁만 터지고 있는 어두웠던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하나님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마치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가정처럼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도 빛이 되는 한 가정, 절망 속에도 희망으로 일어서는 한 가정, 죽음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며 새로운 일을 꿈꾸고 있는 한 가정,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해서 찾아왔었던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섰던 가정입니다. 나이 많은 한 여인 나오미, 젊은 한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이대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었던 그들의 쓰디쓴 인생, 외로운 인생, 텅 빈 인생, 빈손의 인생 속에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아픔 위에 역사하시고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단순히 인생의 역전 스토리나 아니면 패자가 승자가 되는 그런 패자 부활전 같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 불쌍한 여인이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꾸는 그런 삼류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선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힘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지켜줄 것인가 보여주는 사건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동시에 한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한 가정을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그 놀라운 지혜, 능력이 보여주는 사건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 룻이 이삭을 줍다가 그날 밤에 추수가 끝난 다음 한 남자의 발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남자가 말합니다. 보아스였습니다. 너 누구냐고. 예,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그래요. 가끔씩 아니 어쩌면 자주 말을 듣습니다. 요즘 시험 들었습니다. 나 상처받았습니다. 나 요즘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와서 위로하여 달라는 이야기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세워달라는 이야기고 아니 내 귀찮으니까 입을 벌려서 나에게 먹여달라는 이야기고 내 인생 이대로 침체 그냥 아니면 제발 네가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목사 네가 똑바로 하라는 거잖아요. 은혜 똑바로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어쩌면은 그런데 봐요. 나오미 봐요. 대단히 능동적입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 며느리 조금도 이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쩌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도둑질하러 온 여자가 아닌가. 어쩌면 엄청난 힐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탕한 나쁜 여자, 못된 여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자발적이죠. 자원적이죠. 적극적이죠. 일어납니다.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변명 따위로 나 자신을 변호하고 교회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나 시험 들었다라고 그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돌아왔고 은혜의 날개 아래 그들은 날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오해를 감수하고 아니 위험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뛰어들었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싶어서 한미천 잡기 위해서 아주 욕심 많은 한 여자가 행동하는 적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좋은 남편 만나서 인생 팔자 고치려고 하는 한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렇게 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욕심 따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입니다. 자원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일어납니다. 달려갑니다. 엎드렸습니다. 낮아집니다. 숨을 죽이면서까지 너 누구냐? 예, 당신의 하녀입니다. 왜 여기 있느냐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옷자락 한 모퉁이라도 손바닥만한 한 조각이라도 나의 아픔을 덮어주고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나의 얼굴을 가려달라라고. 뭐 이런저런 옷 입고 다닐 수 있죠. 근데 교회에 와서 명품 입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좀 좋은 옷도 입고 다녀도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줘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옷 입었다면은 그만한 옷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상처를 들추어내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송곳을 찌르고 아픈 곳을 또 한 번 찌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아픔을 덮어주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곳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또 다른 아픔을 덮어주고 그의 옷자락으로 그의 날개로 그의 집사라는 직분으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리고 치유해 주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 유명한 필립 얀스의 책 속에 이야기했었죠. 당신 그렇게 상처가 많으냐고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상담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딴 교회요? 왜 가냐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그 딴 교회를 내가 왜 가느냐고. 상처 위에 상처를 다하는 교회를 왜 가느냐라고 그런 책 서문에 나와요. 그딴 교회가 아니죠.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왔을 때 내 옷자락으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손바닥 하나 손을 잡아주면서 영접해주는 마음. 교회 아닙니까? 아니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그러나 왜? 이거는 탐욕이 아닙니다. 이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나 비즈니스 관계나 컨트랙하는 관계가 일한 사람의 노동력의 대가로 품값을 지불하는 관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며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한 남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한 여인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이때 이야기합니다. 루시,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3장에서 몇 번씩 반복되고 4장에서도 거듭 반복되는 단어, 그 유명한 그 중요한 단어 고엘입니다.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고엘,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allegorical interpretation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화적인 해석이, 또는 historical interpretation이라고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해석 중에 해석은 바로 typological interpretation입니다. 모형학 또는 표상학. 예를 들면은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표상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 구약의 중요한 표상이죠. 그림자죠. 모형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보아스, 당신은 나에게 구속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가문을 일으켜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제는 망했습니다마는 당신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희망입니다. 고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고엘로,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밭이 한 마지기 있었는데, 논이 있었는데 팔았습니다. 50년이 되면은 그 팔았던 땅을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친척 속에서 그 땅을 찾아와 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고엘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빚을 내었는데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쟁이가 와서 그 자식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의 피눈물이 흐르죠. 그런데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쫓아가서 자기의 물질을 주며 지불해서 그 자식을 되돌려와서 이 가족 친척들에게 돌려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고엘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피를 흘린 보복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척 중에 누군가가 대신 보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빚을 탕감해 준 사람, 내 아픔을 대신 보복해 주는 사람, 밭을 상환해 주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야기하죠. 룻이, 당신은 나에게 기업을 물을 자 고엘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엘이 아닙니까? 그 보아스가 대답하죠. 맞다고. 내가 너에게 책임을 질 테니까. 고엘이라는 거. 그런데 내가 따져보니까 한 5천쯤 되는데 3천, 4천 정도 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내가 고엘의 지위를 포기하겠다. 당신이 하라고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율법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주며 당신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 합니다. 그리고는 그 보아스가 떨고 있었던, 밤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했었던 그 루시라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고요했을 때 나가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또 다른 오해와 오해 위에 오해와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내가 망을 봐줄 테니까, 그런 의미죠. 조용히 나가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아무 곳에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순결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은 아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러운 곳을 통해서, 죄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당신은 나에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고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는 신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고 새 생명을 주셨고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분이 죽음의 죄까지 내려가셔서 저주를 당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를 구속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부르짖는 자, 나를 찾는 자, 내가 내 이름으로 건져줄 것이라고, 내가 그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환난 날에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져줄 테니까. 고통 속에서 고통을 면제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만나줄 것이라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선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작정하며 자발적으로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붙잡고 나아갔던 한 여인에게 임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그 기도의 제단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하신 능력하겠습니다.